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지금 읽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걸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정치적 분열, 불안정, 부패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국내외 시장에서 엄청난 불안정성이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달걀 가격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도덕적 타락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더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비도덕성을 조장하며 반대 의견의 낙인을 찍고 심지어 범죄화하려는 시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격변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준 바로 그 기술이 오히려 그 근원이었던 자유와 혁신을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자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해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케이블 뉴스, 팟캐스트, 유튜브 비디오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수백만의 목소리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우성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필요한 대화입니다. 하고 말이죠. 너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에는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새해의 시작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번 해 우리는 어떤 말씀 들어야 할까요?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직면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며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설교 시리즈를 발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해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유명한 편지만큼 더 좋고 깊고 포괄적이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의로움을 훈련하는 데 유익하고 이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66권 중에서 로마서만큼 교회와 세상에 영향을 미친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드렉은 로마서가 구원의 교리의 정수이며 구원의 교리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가 단순히 불신자의 회심을 위한 전도용 소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쓰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의 삶을 형성하고 빚어가는 데 있어 가장 탁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시대를 초월한 선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선언문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완전하고 명확하며 웅장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모든 세대의 교회는 로마서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매주 로마서 전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의 핵심 부분이자 진정으로 순수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기독교인이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암송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함께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서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로 가는 열린 문을 얻게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영국의 위대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데일에 의해 다시 한번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가 신약 성경의 주요하고 가장 뛰어난 부분이자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또한 성경 전체로 들어가는 빛과 길이라고 썼습니다. 틴데일은 루터와 함께 모든 신자들이 로마서를 암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해 결심이 생기는 걸 볼 수도 있겠네요.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쉬워진다고요? 더 많이 씹을수록 더 맛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의 시작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역사 속의 성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크리소스톰, 루터, 틴데일, 칼빈, 드렉, 스토트와 함께 우리는 이 위대한 서신을 받아들이고 씹고 음미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정치, 경제, 문화적 격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로마서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며 사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준비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먼저 서신의 몇 가지 기본적인 측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두 개의 서론적인 설교 중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1절과 7절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누구에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였는가? 언제? 그리고 왜 쓰였는가? 무엇이 편지의 주요 메시지인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그리고 무엇을? 이 질문들로 첫 번째 오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각 질문을 차례대로 다뤄봅시다. 우선 누가 그 편지를 썼을까요? 그럼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가장 자유주의적 학자들조차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저작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누구였나요? 성경에 따르면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시겠지만 다소는 로마의 속주였고 그 수도인 길리기아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고전 학문의 세 가지 주요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찰스 호지는 길리기아가 문학적 열정과 문화적 우위에 있어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견줄만한 수준이었으며 많은 작가들은 길리기아가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보다 우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 사울은 틀림없이 훌륭한 고전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교육은 그의 많은 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는 그리스 로마 수사학의 형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루며 그리스 작가들에 대한 지식도 보여줍니다. 다소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말해야겠죠.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사울의 교육은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라비 가말리엘의 가르침 아래 공식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에서 우른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랍비 전통을 엄격하게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사울은 그 분야에서 최고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그의 종교적 이력이 완벽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즉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아도 사울은 자신이 흠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고전 및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적 준비의 원천은 열정과 열의로 가득 찬 마음에 쏟아졌고 그 결과 한계가 없는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울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그의 헌신이 확고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가르치려는 헌신에 있어 확고하고 단호했으며 필요하다면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며 심지어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위반하거나 모독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는 특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 새로운 혁명적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격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 스데반의 처형을 주관했던 장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 모든 것이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을 여행하면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고된 것처럼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다소의 사울,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 열정적인 바리새인 사울,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만남에서 사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단순히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 속에서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남녀노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으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 그는 정말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한 모습을 봅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논쟁하며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거부했을 때 그는 그것을 이방 세계로 전했습니다. 그는 도시와 땅, 지역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과 자유인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썼나요?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저자에 대한 지식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말해야겠네요. 하지만 성경과 성경 외 문헌에서 얻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로마 교회에 대해 상당히 높은 확신을 가지고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로마 교회의 믿음이 잘 확립되어 있으며 사실 전 세계에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견고하고 잘 확립된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언제 처음 로마에 전해졌고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초기 교회 전통에는 베드로와 혹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지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서에서 그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로마에 갔거나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로마에 전해졌을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평신도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모인 군중 중에는 모든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방문객들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 중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정기적으로 순례를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많은 하나님 경외자, 즉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의 한 형태를 실천하려 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은 로마 작가들이 그들의 동족이 유대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 비판한 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이 고대의 다신교보다 우수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로마가 수도이자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전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교회는 거의 모든 신약교회가 그랬듯이 유대인 신자들로 시작했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퍼졌고 그 후 다양한 배경의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 교회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인 흥미롭고 아마도 변동성이 큰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외의 자료에 따르면 서기 49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크레투스라는 인물과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크레투스가 사실은 그리스도였다고 확신합니다. 그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그냥 추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꽤 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막 고린도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날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세요. 이는 분명 로마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시기였을 것입니다. 교회의 유대인 창립자들과 기둥들이 모두 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결과 교회는 전적으로 이방인들의 손과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지도자들은 아마도 다양한 종류였을 것입니다. 유대교에 더 깊이 빠져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과 그리스도를 믿게 된 평범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었고 유대인들은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와 다시 그곳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귀환은 분명 로마 교회의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존 교회에게는 도전 과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분명 이러한 유대인 신자들의 부재에 적응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했죠. 그들이 전에 거기 있었을 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또한 그곳에서의 존재를 근거로 주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당해 보입니다. 많은 불화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을지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들과 옛 지도자들이 다시 함께 살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잘 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거나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 어느 정도 긴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가 언제, 왜 쓰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요? 그리고 그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선언문을 썼을까요? 먼저 언제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정확한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과의 연관성을 통해 바울이 쓴 시기를 꽤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자체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예정된 여행에 대해 언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루살렘에 다녀온 후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절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비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베는 고린도의 항구인 신그레아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언급된 고린도 교회의 일원 가이오의 집에서 환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확실히 고린도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3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조금 재밌기도 한데요. 바울이 그리스에서 3개월을 보냈다는 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달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흥미롭다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질문은 왜 이 편지를 썼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로마서가 바울이 조직 신학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측해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달리 로마서에는 특별한 목회적 상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전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로마서가 바울의 복음을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현명하게도 지적했듯이 만약 바울이 단순히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을 쓰려고 했다면 로마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거나 적어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론에 대해 실제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그것은 오히려 가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는 종말론에 대해 정식적으로 다룬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종말론적 사상,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부활 또는 영원한 상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풀어내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되기보다는 더 가정되고 일반적으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로마서가 특별한 목회적 관심을 배제하고 보편적인 조직 신학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다른 모든 편지처럼 로마서는 특정한 맥락과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특정 교회를 위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맥락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필요와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서의 그의 위대한 교회 개척 사역이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의 그의 선교 활동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개척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지는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로마 제국 서부 지역에서 새로운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초점은 로마서 15장에서 보이듯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고린도에 있으며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망은 로마로 가서 한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며 스페인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서부 스페인 선교 활동을 위한 일종의 협력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동부 전역에서 그의 선교 여행의 봉어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서부 전역에서 그의 선교 여행의 봉어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 교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후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바울 선교사 후원 자석 우리 모두 갖고 싶겠죠? 하지만 한 학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바울이 신약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게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많은 비판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혐의를 제기하고 그를 매번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에 대해 엇갈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메시지나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적어도 의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도록 결집시키고자 했다면 그는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완전하고 강력하게 제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편지 내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그가 개인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개인 사역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교 지원을 위한 편지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인들이 그의 스페인 사역을 지원하도록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며 자신의 복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모든 주제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로마 교회의 목회적 필요와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강조하는 데 신중을 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면서 그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복음이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교회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며 거룩함과 사랑, 상호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관련이 있는 완전한 복음을 제시하지만 전적으로 포괄적인 복음 전파보다는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자유의 복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어떻게 이루는지, 모두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 범위에서 로마서는 포괄적입니다. 존 스토트가 선포한 것처럼 로마서는 기독교 선언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바울이 지구 끝까지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로마 교회의 목회적 필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자 교회가 반복해서 고려할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점에 대해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리즈의 모든 후속 설교에서 다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로 간단히 말하자면 로마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에 관한 책이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런 모리스가 그의 주석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했듯이 로마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이 서신을 지배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하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153번 등장합니다. 이는 다른 저술들보다 훨씬 많고 로마서에서 다루는 다른 주제들보다도 더 자주 등장합니다. 모리스가 말했듯이 로마서에서 하나의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여러 주제에 대해 글을 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완전한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자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저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매일, 매주, 매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곱씹을 수 있기를, 우리가 다가오는 날들에 그것을 점점 더 믿을 수 있기를, 우리가 그 기쁨을 음미하고 그 의미를 실천하며 그의 복음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신약학자인 F.F. 브루스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루스는 로마서가 교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브루스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은 이들은 더 읽으면서 겪게 될 결과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해에 함께 공부하며 드리는 제 기도는 간단히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라는 책의 놀라운 성격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아침 여기 있는 우리 중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듣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듣게 하소서. 또 다른 이들은 아마도 한 번도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라고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해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